제 134장 대화기록 첫 번째. 시간 1940년 10월 29일. 장소 미상. 자기의 몸을 치는 것과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것의 차이. 이연여 자매의 질문.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것과 자기의 몸을 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나 비결을 얻었는데 그는 어떻게 자신의 몸을 대한 것입니까? 답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은 신체상의 합법적인 필요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더욱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겨울에 세수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옷을 아주 적게 입는데 이것은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자매는 나를 식사에 초대했었는데 그녀가 만든 요리는 맛이 아주 괴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이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대하는 것으로 영적인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잘 먹는다면 육체로 누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맛있는 요리를 해서 자신의 육체로 누림 있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진정 안락 누리기를 탐하거나 좋은 음식 먹기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고의로 괴상한 맛의 요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기의 몸을 치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치는 것은 신체상의 합법적인 필요가 자신의 영성을 저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친다는 뜻은 신체에 합법적인 필요가 있지만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한 연구로 필요할 때 이런 요구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범사에 반드시 그의 필요를 채우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분명히 자기 몸을 정복하는 공과를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한 형제와 외지를 방문해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손님으로 있었습니다. 상을 대하고 밥을 먹을 때 그의 젓가락은 계속해서 접시를 뒤적거리며 자신이 먹고 싶은 요리를 골랐습니다. 그때 그와 외지로 나간 후에 나는 10여 년을 다시 그와 함께 외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공과를 배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한다는 것은 신체상에 비록 필요가 있지만 당신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러 신체의 유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사람이 만약 자기 몸을 치는 공과를 배운 적이 없다면 그는 주님의 손에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언젠가 나는 두 형제와 함께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이 두 형제는 아주 활발하여 복음 전파와 사람을 돕는데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시간이 되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심 식사 이후에 반드시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들을 찾아와 교통하려는 사람이 있거나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도 그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조그마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여 입으로 그들을 권해도 움직이지 않았고 손으로 그들을 잡아당겨도 움직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르고 스스로 가련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몸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공과를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의 도가와 불가는 모두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몸으로 나를 복종케 한다는 것은 그의 육체를 그에게 협력하게 하는 것으로 그의 몸이 그를 섬기게 할 수 있었으며 그가 몸의 통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나를 복종케 한다는 뜻은 곧 영성이 신체의 필요로 인해 장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에 반드시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해야 하는 사람은 몸으로 나를 복종케 하는 것과 자기 몸을 치는 공과를 배워보지 않은 것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신체의 유를 파괴하지 말아야 하고 그 필요를 돌봐야 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영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반드시 배부르게 먹어야 하고 한 끼도 굶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충분하게 수면을 취해야 하고 수면이 조금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더럽고 어지러운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야 하며 딱딱한 목판 침대에서는 자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몸으로 나를 복종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릇 영으로는 원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다 자기 몸을 치는 공과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공과를 배우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문제. 믿는 이의 믿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힘을 들여서 믿는 것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들이고 발버둥 쳐서 믿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그가 갓 주님을 믿었을 때 아주 힘을 들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했는데 마치 많은 믿음을 밖에서 안으로 퍼 담아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정말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많은 일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를 볼 때 아주 수고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주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매우 평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매우 평범한 방식으로 믿는 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주 기이한 일이라고 느낀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사는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기이하다고 느낍니다. 모세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자신은 결코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넜고 바닷물이 그들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모세로 말한다면 그는 결코 거기에서 기적을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대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기적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들은 일부러 방울뱀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물리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물린 사람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기가 틀린 것으로 그들은 기적을 연기해서 자신의 재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번 뱀에 물렸을 때 그는 아주 간단하게 뱀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그가 볼 때 이 일은 모기에 물린 것처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너희는 오라. 내가 한 큰 기적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기적에 대해 크게 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크게 떠들어대지 않는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분명 기적에 대해 떠들어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체험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기이한 것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그 중에 얼마의 일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은 역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하려고 작정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알지 못하는 때에 한 것이며 인식하면서 한 것은 모두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효과는 알지 못하는 때에 산출되는 것이며 당신 자신도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서 행한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졌던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할 때 그 자신은 분명히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면 내가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약 나의 그림자를 때린다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뮬러 형제는 언젠가 배에서 구름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나 자신은 예전에 매화촌에서 하나님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했는데 이런 기적들은 다시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두 기적은 모두 연기가 아니고 자신의 재능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권위를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얼마의 성경 구절을 예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응하는 데 사용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하반절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기적은 자신마저도 영문을 알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며 당신이 다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일이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기적을 행하려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밀러 형제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은 믿음의 은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에나 다 그분이 하시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크십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조금도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생활은 갈수록 단순하며 그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많다고 여길지 몰라도 길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줄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길이 분명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참으로 사람에게 계시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많은 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한 길만을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길이 단수인 것은 의인의 길이 오직 하나임을 가리킵니다. 많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는 다른 길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볼 기회도 없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줄곧 오직 한 길만 있었으며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봅니다. 매번 그분에게는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은 많은 길이 있다고 느낍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많은 길이 있어서 어떤 길이 옳은 것이고 어떤 길이 정확한 것인지 마치 많은 길 중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한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영적인 길을 가려면 이와 같이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하나의 심지, 곧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려는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자연히 그분의 길을 당신 앞에 펼쳐 놓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형제자매들에게는 아주 많은 길이 있으며 여기저기에서 그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펼쳐 놓은 길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대단히 신임해서 많은 길을 당신 앞에 펼쳐놓고 완전히 당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듯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데 이미 10여 개의 길이 그들 앞에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닫아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던 초기에 아주 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년의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는 오직 한 길이 있었고 오직 하나님이 정한 길만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바쁘게 길을 구할 필요 없이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뜻만 세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 자신이 정하신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가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노아를 방주 안에 가둔 것과 같이 그분의 길에 가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이라야 우리에게 길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 중에는 오직 한 길이 있었으며 그는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앞에는 오직 한 길이 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힘써 이 길에서 달렸으므로 그는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성장할수록 그의 길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오직 한 길, 곧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만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길을 닫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유일한 길을 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